사무엘기 맥잡기 15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 하로는 오늘 이제 6째 시간이 되고, 가능하면 다음 한 시간 더 해서 사무엘기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사무엘기 하 13장, 그 다음에 14장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가하게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 이제 정욕이 일어나고, 그래서 바세바를 이제 결국 취하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고 바세바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은 악한 일을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지만, 용서는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사무엘기 하 13장 그리고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3장 14장에는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가져다 주는 칼의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거기에서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이렇게 겁탈하는 그런 내용과, 그 이후에 압살롬이 2년이 지나서 암논을 이제 살해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그 이후에 다시 압살롬이 3년 동안 자기 외할아버지 집에 이제 도망을 갔다가 다시 이제 요압을 시켜서 다윗이 그를 데려오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15장부터 19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윗이 70세를 살았다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70세 그 삶 가운데 아마 가장 어려운 때가 17, 18살부터 시작해서 왕이 될 때까지 한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젊은 시절에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 압살롬 사건은 다윗의 나이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한 17살에서 한 40년이 지난, 그러니까 한 57대, 58세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 그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힘든, 또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젊을 때 이렇게 당하던 그런 고난과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편안하게 이제 생활하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이 굉장히 다른데, 가장 힘든 시기에 그 사건이 지금 15장에서 1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그의 아들, 첫째 아들은 암논이고, 둘째 아들은 그렇게 별로 이렇게 이름이 나오지 않는 아들이고, 셋째가 압살롬, 그 다음에 이제 넷째가 아도니아, 이렇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첫째, 그 다음에 셋째,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의 가정에 큰 불화가 생기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압살롬이 사건을 보면서, 압살롬이 그를 이제 죽이려고 할때 그가 도망을 가잖아요. 그 도망을 갈때 지은 시편이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고, 그리고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고해 보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시편 3편 가서 보니까 제목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지은 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나를 치려고 일어난 자들이 많나이다. 많은 사람이 내 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신이이다.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셀라.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이 극심한 그러한 그 위기의 상황에서 목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자기의 말을 들으셨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으므로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도다.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이 아들이 온 나라 국민들과 함께 자기를 대적하려고 이제 일어나서 쫓아오니까 잠을 잘수 없는 그러한 그 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잠을 잤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수많은 백성이 나를 에워싸고 대적한다 하여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이를 부러뜨리셨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이렇게 이제 되면서 가장 힘들 때 사실은 다윗의 믿음이 가장 강하게 이렇게 표현된 그런 시편이 여기 시편 3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젊을 때 고생은 참 이게 값지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인데 이렇게 나이가 한 60쯤 돼갖고 아들이 일어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일을 당할 그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정에서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기억을 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그 자세 아니면 그 태도가 어떠한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압살롬이 자기 그 외할아버지 쪽으로 이제 도망을 갔다가 다윗이 이제 요압을 시켜서 이제 데리고 왔죠. 데리고 온 이후에 2년 동안 다윗 왕을 보지 못하게 이제 그렇게 만드니까 결국은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갖고 그래서 이제 요압이 찾아가니까 내가 왕을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은 다윗 왕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그 전에는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거의 감금된 상태로 지냈고 돌아다니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드디어 왕하고 입맞춤을 하고 어느 면에서 이제 화해를 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드나드는 이와 같은 자유로운 그런 몸이 이제 됐습니다. 15장 1절 가서 보니까 이 일 뒤에 이렇게 자유로운 몸이 된 그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과 자기 앞에 달려갈 자 50명을 예비하였다. 지금 성경이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이제 가서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 가서 보니까 성물길 옆에 이렇게 서 있다가 왕에게 이제 재판을 구하러 오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재판 그 사정이 뭐냐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왕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참 내가 가지고 있는 사정이 참 선한 사정이고 참 좋은 거고 내가 들어줘야 될 텐데 이걸 참 이스라엘에서 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마치 다윗이 그런 사정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처럼 음해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훔쳐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6절 가서 보니까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온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였다. 지금 성경이 정확하게 이때 그 다윗의 사정이 어떠했는지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데 성경 학자들 가운데는 아마 이 당시에 다윗이 혹시 몸이 아프거나 해서 이런 그 나라의 그 치리하는 것을 당분간 압살롬에게 맡기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하는 이와 같은 그 성경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몸도 좋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재판을 청하러 올 때 내가 왕이었으면 이 모든 걸 아주 정말 잘 해결해 주었을 텐데 내가 왕이 아니라 그걸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이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근래에 사람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를 뽑거나 아니면 교회 목사를 뽑는 그런 일을 할 때도 그 사람의 속 중심부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외모를 많이 보는 이러한 추세가 온 세상에 지금 널려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에 대해서는 14장 25절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안에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인해 그렇게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더라.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쪽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았고 어머니 쪽으로는 이 달메라고 하는 그런 그쪽의 그 그술의 그 왕의 이 혈통을 이어받아서 압살롬이 친가나 외가나 다 왕족이에요. 그렇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용모가 아주 준수하게 생겼는데 오는 사람마다 야 정말 너무 멋있구나 사람이 이런 애들도 말도 얼마나 감언이설로 내가 정말 이걸 했으면 정말 잘 풀어줄 텐데 내게 힘이 없다냐가 왕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뺏어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제 목사가 있고 이제 부목사들도 있고 또 전도사들도 있고 또 교회 여러 리더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자에게서 뺏어가는 그런 일은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결국은 그 일을 하고 결국은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이 사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이 돼 있다. 이거 기억을 하시고, 그렇다 그래서 지도자가 마음대로 이렇게 압제를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어쨌든 이걸 끌고 나가는 그런 리더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압살롬 같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뭐 혹시 잘못할 수도 있고 무언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지도자를 헐뜯는 이런 일은 악한 일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7절 가서 보니까 40년 뒤에 압살롬이 왕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원하건대 내가 가서 헤브론에서 내 소원을 갚게 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왕이 그래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헤브론으로 내려가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러면 압살롬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냐, 지금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40년 동안 만일에 40년 동안 훔쳤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압살롬을 가리켜서 다윗이 청년 압살롬이라 그래요. 그러면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때 대충 한 25살 정도가 됐다고 얘기하면 40년 동안 마음을 훔쳤으면 65세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때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31, 32쯤에 이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살롬하고 다윗은 적어도 31살 정도의 나이 차가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한 65세에다가 더하기 31 정도로 하면 다윗의 나이가 지금 96세가 돼야 되는데 다윗은 몇 살에 죽었습니까? 70세에 죽었잖아요. 그렇죠? 30살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이 왕으로 통치를 하고 70세에 죽었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빼앗아갈 수 있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도 읽으셨던 히브리 그 마소라 사본에 40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마소라 사본 자체가 40년으로 돼 있어요. 그게 40년 동안 마음을 훔쳐갔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서기관들이 실수를 했다. 이렇게 해서 현대 역본들은 이걸 다 4년으로 고쳐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4년 뒤에로 돼 있어요. 우리 킹제임 성경에만 40년 뒤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다른 성경 현대 역본들은 4년 뒤에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40년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데 걸린 그런 시간이 아니고 그 당시 다윗의 나이도 40세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30살쯤에 이제 통치하면서 헤브론에서 이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청년 압살롬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려면 지금 다윗의 나이가 한 55세는 지금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의 나이가 40살도 이제 아니라는 거죠. 또 사무엘기하 14장 27절 가서 보면 압살롬이 이미 아이들이 있었다. 아들 셋이 있고 딸이 하나가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 같으면 한 18 정도 되면 이제 장가를 가고 여자아이는 한 15살 정도 되면 시집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 셋이 있고, 아들이 셋이 있고 딸이 하나 정도 있고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26에서 지금 나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여기 나오는 이 40년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6절 끝에 보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결국은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뒤에,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40년이 지난 뒤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40년이 다윗의 삶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이에요. 다윗이 17살쯤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챔피언, 오케이? 이 투사 누구를 죽입니까? 골리앗을 죽이죠.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다윗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어라고 노래를 했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그렇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압살롬처럼 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다윗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를 따르는 그런 일이 40년 전에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비슷한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한 왕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마음이 쏠리는 그와 같은 일이 40년 전에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마음이 쏠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압살롬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그래서 다윗에게서 자기에게로 사람들의 마음이 쏠리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충 다윗의 나이가 57세, 58세, 그렇죠? 거기서 한 31살 정도를 빼게 되면 압살롬의 나이가 대충 한 27살, 28살 요쯤 되는 이러한 시점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40년으로 돼야만 그래야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에서 다윗의 일대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40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고 앞뒤 문맥으로 봐서 그 40년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가 맞지 않으면 성경을 뜯어고치는 이건 성경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그 부분은 천국에 가면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통 마소라 본문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 심지어 이 말씀은 예수님도 40년을 읽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두고 앞뒤 문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걸 해서 성경 텍스트를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사람이 성경 신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한다, 성경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이와 같은 그 성경 해석 방법을 취해서 텍스트는 그대로 두고 앞뒤 문맥에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그걸 잘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이런 사람이 성경 신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헤브론. 자,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30km 정도 밑으로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도시입니다. 특별히 유다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러한 도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기 전에 다윗이 어디에서 7년 반 동안 다스렸어요? 헤브론에서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헤브론은 어떤 도시냐? 압살롬이 태어난 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태어난 데이기 때문에 압살롬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 또 다윗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실은 헤브론을 수도로 삼고 싶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헤브론을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러한 감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런 도시가 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반역을 도모하는 그런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정탐꾼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이제 보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통치한다 하고 소리를 지르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이제 가서 봤더니 이 잔치를 열 때 아마 예루살렘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순진하게 한 200명이 지금 압살롬을 따라서 지금 헤브론으로 내려가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헤브론으로. 자, 이 사람들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 헤브론으로 지금 내려가고 11절 가서 보니까 그들은 단순히 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이제 한 사람 등장을 하게 되죠. 거기 가서 보니까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조언자로 있던 이 참모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계략을 많이 쓸 줄 아는 아히도벨이 압살롬하고 같이 이제 음모를 꾸미는데 12절 가서 보니까 압살롬과 함께하는 백성이 계속해서 불어났으므로 그 음모가 커졌더라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3절에서 23절에 이제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이렇게 될 때 16절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피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위급한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기 16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집을 버려두는데 10명의 첩들은 남겨두어 집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는 다 철수해서 지금 요르단강 동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19절에서 22절에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장수가 이제 나타납니다. 아마 블레셋 사람인 것 같아요. 가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다윗의 용맹함과 또 다윗이 왕으로서 모든 통치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최근에 다윗에게로 연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도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런 가운데 23절에 가서 보니까 그 온 지역이 큰 소리로 울며 온 백성이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온 백성이 건너 광야길로 이제 향하였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4절에서 29절 가서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이름은 사독이고 한 사람 이름은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에게서 나온 그런 그 두 분파가 있었는데 그 한 분파에서 지금 사독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다른 한 분파에서 이제 아비아달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하고 또 그 두 사람의 아들이 나와요. 하나는 아히마아스라고 이제 나와 있고 또 하나 이제 아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 왕과 함께 무엇을 가지고 나왔냐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딱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사무엘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거기 싸웠다고 어떻게 지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저쪽에 가서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서 하나님의 궤만 가지고 가면 그러면 우리가 이길 줄 알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갔다가 궤도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제 이 제사장들이 왕이 이제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의 궤를 이제 가지고 가면 그러면 왕이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당신들 둘하고 그다음에 당신들 두 아들은 이 궤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살펴보고 있다가 아들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내게 전해주면 그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6절은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되면 밑줄을 쳐놓고 많이 읽으셔야 돼요. 2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여기 25절에 이제 궤를 보내고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보라 내가 여기 있으니 그분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시길 원한다. 지금까지 성경을 번역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일들도 하고 교회를 이제 하고 하는 가운데 많은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음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모함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 제가 마음속으로 두고 계속해서 읽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럼 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이거는 정말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인데 내가 그런 일을 했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악한 상황이 되거든 여기 그 밑줄 쳐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이 제 자신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여기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처럼 멋있는 기도가 없어요. 무슨 기도를 뭐 뭐 24시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제가 해온 일이 여기 지금 하나님 요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깨끗하고 멋있는 기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좋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믿음 생활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내려다보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들 각 사람 각 사람의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시고 판단하실 때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날 줄로 믿는다. 그래도 사람들 가운데는 그게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거 말고도 할 수 있는 우리가 세상에 많은데, 그래서 내려놓으면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하나님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 일을 치워버리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회를 하려고 하거나 교회에서 무슨 리더십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꼭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말을 하고는 다윗도 사람인지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30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다윗이 올리베산의 오르막길로 올라갈 때, 자, 이제 예루살렘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 동쪽에 올리브산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넘어서야 이제 어디로 가요? 저 요르단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지금 이 올리브산으로 해서 올라가고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그렇죠? 오르막길로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울고 머리를 덮고 맨발로 가며 그와 함께한 온 백성도 각각 자기를 머리를 덮고 그들이 올라가되 울면서 올라갔다. 왕의 모든 집과 왕의 모든 신하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엉엉 울면서 뭐 수천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올라가는 그 광경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웠던가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신 거예요. 여기 지금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면 저를 마음대로 처분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리고 이 산을 넘어가면서 울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소식을 주셨어요. 누가 나타났냐? 32절에 37절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 가서 보니까 후세라고 한 사람, 아렉 사람 후세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37절에 이 사람은 누구냐? 다윗의 친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나이가 비슷한 그런 사람인데 다윗의 생각에는 이 사람이 성에 남아서 압살롬을 도와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왜 나와 함께 가려고 그러냐? 거기 남아서 압살롬을 도와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니라고. 그렇죠? 나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왕과 함께 가겠다고 얘기할 때도 뭐라 그래요? 아렉 사람 후세에게 너는 거기 남아서 나를 도우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그 책사가 있었어요. 그 옛날에 우리 삼국지에 가서 보면 누가 있습니까? 예? 예, 제갈공명이란 책사가 있었잖아요. 이 제갈공명을 뛰어넘는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아렉 사람 이 후세가 그거를 꺾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윗이 목숨을 구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상하지 않았는데 이 아렉 사람 후세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제가 모든 걸 다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전혀 예상치 않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다윗에게 임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 이후에 16장에 이제 가서 보니까 드디어 이제 이 압살롬의 이제 반역 사건이 이제 일어나면서 다윗이 이제 쫓겨가게 될 때 몇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몇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을 해야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성경 말씀 읽지 않았지만 먼저 언급을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에는 누가 나오냐면 므비보셋의 종인 시바라고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먹을 것하고 이런 걸 다 싸가지고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왕께 드리려고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내 주인 므비보셋은 어디 갔느냐.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지금 왕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사랑해서, 그래서 사울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므비보셋에게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시바에게 모든 걸 관리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왕이 이와 같은 그 급변 사태를 당해서 지금 도망을 가면, 므비보셋도 같이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시바가 거짓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에. 보소서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나이다.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집이 오늘 내 아버지의 왕국을 내게로 되돌리리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쫓겨가니까 이제 압살롬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열두 지파 가운데 열 지파가 있잖아요. 다윗과 처음에 연합하지 않았던, 그렇죠? 이 지파들이 이제는 나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아무 경황이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절에 알았다. 그러면 므비보셋에 속한 모든 걸 다 내가 네게 주겠다. 그렇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가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 하면 또 사울의 집에서 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하면 게라의 아들이 5절에 시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나와서 저주를 퍼붓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울면서 지금 막 도망을 가고 있는데 7절에 가서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며 이같이 말하니라. 너 피를 흘리는 자여, 너 벨리알의 사람, 이게 마귀 자식이라는 얘기거든요. 벨리알이 마귀인데 이 마귀의 자식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쫓겨가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서 예, 8절에 주께서 사울의 집에 모든 피를 내게로 되돌리셨도다. 내가 예, 사울의 모든 왕국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셔서 이 모든 왕국을 이제 내 아들 압살롬에게 주신 거야. 여기는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니까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아비세라고 하는 장군이 나타나서 어떻게 이런 자를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하고 제가 죽이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를 용서해 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서해 줄 때 그 다윗의 말이 얼마나 멋있나 한번 11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 뱃속에서 난 내 아들이 내 생명을 찾거늘 이제 이 베냐민 족속은 얼마나 더 그리하랴. 주께서 그에게 명하셨으니 그를 내버려 두고 그가 저주하게 하라. 여기도 그 다음에도 또 혹시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리니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해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또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데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지 않겠느냐. 이거 죽이려면 장군이 가서 목 하나 치면 금방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시련으로 생각을 하고 믿음의 눈으로 이걸 바라보면서 그를 용서해 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욕을 참아내는 거예요. 이거 모욕 참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욕이 이거 당치도 않는 말이죠. 마귀 자식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 당치도 않는 그런 모욕이 다가오는데 이걸 지금 참아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나이는 안 나오지만 여기 시므이가 나이가 많이 든 것으로 보여.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든 사람으로. 왜냐하면 사울의 집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고 뭐 이런 사람으로 보이니까 이게 젊은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뭐 50이나 60이나 된 그런 정도의 그런 나이가 든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 이거 죽이는 거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을 살려두고 앞으로 나아가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서 이 징계와 시련을 주시는 거라 생각하고 이 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이걸 생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자세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히도벨이 먼저 조언을 주는데 어떻게 조언을 주냐. 20절에서 이제 23절에 왕의 아버지가 첩들을 이제 남겨뒀으니까 대낮에 이 첩들에게로 들어가서 이 첩들을 왕에게로 취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집에 꼭대기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첩들에게로 들어가니라. 이건 뭐 극악무도한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 가서 보시면 12장 11절 한번 보세요. 12장 11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제 책망을 줄 때 12장 11절 거기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12절 너는 그 일 밧세바 그 간음 사건 한 것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 온 이스라엘 앞에 해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수치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일을 누굴 통해서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이 수치를 이루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니까 얼마나 모욕스러웠겠어요. 그렇죠? 말 그대로 죽고 싶은 거죠. 이런 상황까지 지금 내려가는 이런 악한 상황이 이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23절에 가서 보니까 아까 제가 아히도벨이 제갈공룡보다 더 낫다 이제 그랬는데 거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뭐라 기록되어 있냐. 그 당시에 아히도벨이 베푼 조언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영어로 가서 보시면 그게 오레이클로 되어 있어요. 그게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신탁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네, 델피의 신탁, 신탁을 들어간다, 받으러 간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뭐냐면 이게 지성소예요. 그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다윗을 위해서나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계략을 베풀면 그 계략을 당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그냥 쪽집게처럼 이렇게 계략을 주기 때문에 그거를 당해낼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히도벨이 베푼 조언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성소입니다. 엿줍는 것과 같았으니 아히도벨의 모든 조언이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이 첩들에게로 들어가라고 조언을 준 것도 누구냐? 아히도벨이라면 이렇게 해야만 압살롬 당신이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다윗을 섬길 때에도 다윗에게 정말 쪽지게 같은 그와 같은 그 이 계략들을 주었는데 이제 압살롬을 지금 왕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그렇죠. 압살롬에게 계략을 주는데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계략을 지금 아히도벨이 이제 베푸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7장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제 묻잖아요.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할 때 아히도벨이 1절에 가서 보니까 압살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내가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이 밤에 내가 일어나 다윗을 추격해서 곧바로 다윗을 죽여버리겠다. 왕이 움직일 필요가 없고 내게 12,000명을 막 주시면은 아주 그냥 곧장 이 밤에 쫓아가서 저 요르단강 아직 지나지도 못했을 텐데 거기 가서 제가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아히도벨이 낸 책략이고 이 말대로 했으면 다윗이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울면서 올리브산을 올라갈 때 그 상한 심령 하나님 보셨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아렉 사람 후세를 보내줬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좋았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아렉 사람 후세의 그 조언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렉 사람 후세는 어떻게 하든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아히도벨의 이 계략을 따르는 게 이번엔 좋지 않다. 지금 왕이 화가 나 있고 막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대로 가서 왕을 습격을 하면 사람들이 화가 나갖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몇 명 죽이고 이러면 압살롬의 캠프에서 살육이 일어났다 그러고 그러면 왕이 멸망을 당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시간을 좀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이제 가서 보니까 11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르기까지 다시 말씀드려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맨 남쪽에까지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에게로 총체적으로 모으고 왕이 직접 싸우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아히도벨은 내가 12,000명 막아서 오늘 밤에 당장 죽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느 도시로 숨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볼 때까지 가서 그 도시를 완전히 섬멸시키는 그런 작전을 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셨냐면 아렉 사람 이 후세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조언보다 이 후세의 조언이 훨씬 더 좋구나. 그렇게 하고는 후세의 조언을 택하는 그러한 악한 상황이 압살롬에게 이제 생기게 된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바로 이 후세가 누구를 보내냐 하면 두 제사장의 아들들을 다윗에게 보내서 오늘 밤에 빨리 요르단을 건너서 도망가지 않으면 당신들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다윗에게 가서 그 일을 알리고 그래서 22절에 가서 보니까 그 밤에 모두가 다 요르단강을 건너는 이런 안전하게 이제 대피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니까 재밌는 일이 있죠. 23절에 아히도벨이 그들이 자기의 조언을 따르지 아니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얹고 일어나 자기 도시로 돌아가 길로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길로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안을 정리한 뒤 스스로 목매어 죽고 자기 아버지의 돌무덤에 묻혔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뭐랄까 자존심이 엄청 강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렇게 했냐. 조금 있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건 보나마나 죽는 거죠. 왜 그러냐. 자기 계략을 따르지 않으면 압살롬이 패망을 당하면 곧바로 다음에 죽을 사람이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며칠 더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건 분명히 후세라고 한 그 사람이 표한 이런 계략에 압살롬과 이 모든 사람이 다 말려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자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목매어 죽지요. 그렇죠? 나중에 압살롬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노새를 타고 상수리 나무 있는 데로 해서 막 가는데 머리털이 길어갖고 이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니까 노새는 아무것도 모르고 앞으로 확 지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털이 갖고 이게 매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이 악행을 저지르다가 목이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그 내용이 심판의 내용이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24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렀고 압살롬도 26절에 요르단을 이제 건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서 보시면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르단이 있고 여기 사해가 있습니다. 이 요르단 동쪽은 길르앗 지방이에요. 길르앗 지방. 그래서 지금 요르단을 둘 다 건너간 거예요. 다윗도 건너가고 압살롬도 건너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26절에 이처럼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 이 오른쪽에 있는 땅이 길르앗 땅입니다. 그 땅에 진을 치고 거기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때 누가 나오냐 하면 바르실레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이제 하나 나옵니다. 바르실레 외에도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27절에 다윗을 도와준 유명한 갑부가 한 사람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바르실레예요. 이 바르실레는 나중에 이제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나중에 바빌론 포로 생활 가게 되거든요. 포로 생활 갔다 돌아올 때 여러분이 에스라 2장 61절 가서 보시면 거기 바르실레의 자손들이 이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 그 사람을 그 사람의 후손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 다시 돌아올 때 그 바르실레의 딸들 중에 하나를 취한 그런 일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내용이 에스라 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제 사무엘기하 18장에 가서 보니까 압살롬이 패배를 당하고 죽임당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싸움이 임박한 줄 알고 자기의 군대를 3등분합니다. 그래서 한 부분은 요압에게, 다른 한 부분은 아비새에게, 그 다음에 다른 한 부분은 여기 이때에게 이제 나누어 주고 압살롬과 이제 싸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싸우라고 군대를 다 이렇게 정렬해서 내보내면서 5절에 신신부탁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이르되 나를 위해 청년 곧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뭐래 죽이진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세 장수도 들었고 모든 군사들도 다 들었단 말이에요. 압살롬을 죽이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왕이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분명히 이제 들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싸움이 일어났는데 7절, 8절 가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죽이고 이 전쟁터에서 엄청난 이런 피 흘리는 일이 일어났는데 7절 가서 보니까 큰 살육이 있어서 2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8절 가서 보니까 그 길르앗 그 지방에 수풀이 엄청나게 이렇게 무성하게 이게 있어가지고 그날 싸움에서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 걸려 넘어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8절에 온 지역의 지면 위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날 숲에서 멸망당한 자가 숲이 워낙 무성해서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고 그 안에 걸려서 넘어진 자가 더 많이 죽었다고 지금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압살롬이 이제 나오는데 노새를 타고 나와요. 노새는 왕이 타는 짐승이 노새예요. 노새가 우리가 노는 그런 노새가 아니고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에 왕이 타는 그런 짐승이 노새예요. 이걸 타고 지금 왕이니까 가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상수리나무가 무성한 그 숲에 들어갔다가 달려가는데 머리털이 길었잖아요. 압살롬의 가장 큰 영광이 뭡니까? 머리털이었잖아요. 그 머리털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고 달려나가는데 그렇죠? 머리털이 상수리나무에 가서 걸렸단 말이에요. 노새는 아무것도 모르게 앞으로 달려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대롱대롱 지금 걸려있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군사들이 그걸 보고 죽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죽이지 못했어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죽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와서 요압에게 이야기하니까 요압이 야단을 치죠. 그렇죠? 왜 죽이지 않았냐? 그랬더니 왕이 분명히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죽였다가는 내가 죽임을 당할 텐데 어떻게 죽입니까? 요압이 군사들 데리고 와서 압살롬을 죽이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압살롬이 아들이 원래 셋이 있고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이 아마 거의 다 죽었나 봐요.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대를 이을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는 그리고 여기 18절에 압살롬이 자기 생전에 자기를 위하여 기둥을 가져다가 왕의 골짜기에 세웠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 이름을 기억나게 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이름을 따라 그 기둥을 아마 압살롬의 기둥이다 아마 그렇게 불렀겠죠. 자기 이름을 따라 불렀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놓고 죽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이 이제 생겼냐. 그 제사장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히마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달리기를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에게 간청을 하죠. 제가 빨리 달려가서 왕에게 그걸 알려야 되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근데 요압이 너는 그날 이거 좋은 소식이 아니니까 너는 가지 말라. 가겠다고 얘기하는 걸로 가지 말라고 얘기해서 구시라고 한 그런 사람을 대신 보내는데 아 보내고 났더니 아이마우스가 뭐라 그래요. 제가 꼭 갈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도 간청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먼저 달려가요. 아히마스가 먼저 달려가서 다윗왕 앞에 이르러서는 평안하십니까 하고 그 인사말만 하고 그 뒤에 이제 구시가 와서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보라 구시가 와서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소식이 있나이다. 주께서 이날 왕을 대적하이라는 모든 자들에게 왕의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매 왕이 다른 거 묻지 않잖아요. 청년 압살롬이 자리 있느냐. 근데 대답이 아주 멋있죠. 내 주 왕의 원수들과 또 왕을 치려고 일어나 왕을 해하려는 모든 자들은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죽였단 말이죠. 이런 걸로 지금 이 보고를 하게 될 때 33절에 왕이 크게 격동하여 문 너머에 있던 방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갈 때 이같이 말하기를 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하면서 참 이게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죠.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으면서도 이게 과연 내가 아버지 같으면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아들이 지금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살려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합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을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표출된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왕이 엉엉하고 울고 애곡을 하니까 원래 이게 승리를 했으니까 어떻게 환호성이 터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 온 전쟁터가 어떻게 돼? 이거 아무 소리도 쥐죽은 듯이 아무 소리도 낼 수밖에 없는 내지 못하는 그런 악한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 누가 나타나냐면 요압이 나타나서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 왕을 대적하는 자를 우리가 죽였는데. 그럼 우리가 나쁜 일을 한 거냔 말이에요. 그렇죠? 왕께서 이렇게 계속하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다 왕에 의해서 떠나갑니다.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왕이 마음을 돌리고 다시 평정심을 찾고 돌아오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13절에서 14절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탕평책을 쓰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압살롬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가는 때 그 전장에 가서 보시면 누구를 군대의 장관으로 삼냐 하면 여기 가서 보니까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군대의 장관으로 삼습니다. 아마사. 그 아마사에 대해서 성경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가서 잠깐 볼까요? 가서 보니까 지금 정확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25절 17장 가서 보면 나오겠네. 예. 17장 25절에 이 다윗의 군대 대장은 요압이거든요. 근데 요압이 이제 저쪽으로 도망을 가니까 이스라엘의 전 군대 대장으로 누굴 삼았냐 하면 아마스를 삼았는데 이 아마사를 삼았는데 아마사는 누구냐 하면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인데 그 수르야의 동생이 아비가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여기 나와 있는 아마사도 다윗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누나 둘이 있어요. 큰 누나가 수르야, 그 밑에 있는 누나가 아비가일. 수르야의 아들은 누구냐 요압이고, 그다음에 지금 아비가일의 아들은 아마사예요. 근데 다 조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이 사람을 이제 군대의 장관으로 이제 삼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됐는데 왜 이런 일을 이제 하면서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 다시 한번 가서 19장을 가서 보니까 19장 13절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골육이 면 넌 내 조카가 아니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대 대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바란다. 이게 무슨 얘기? 이제 요압을 치우고 아마사가 원래는 압살롬의 군대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원래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근데 그를 용서해 주면서 오히려 요압 대신에 내가 너를 군대의 대장으로 삼겠다 하고 탕평책을 쓰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압이 왕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어겼어요.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압살롬을. 그렇죠? 그 왕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어겼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둘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요압 대신 아마사를 군대 대장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다윗의 생애를 가서 보시면 이 요압과 그 다음에 그 동생이 아비새, 또 하나 동생이 아사엘 이랬는데 아사엘은 먼저 죽었어요. 이 나머지 두 사람들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다윗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갈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이 사울의 왕국에서 이제 다윗의 왕국으로 왕국이 넘어오는 가운데 사울의 군대 대장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아브넬이거든요. 이 아브넬을 누가 죽여요? 요압이 죽였단 말이에요. 죽이면 안 되는 사람은 요압이 죽여요. 이렇게 이제 하다가 결국은 이 아마사도 그 다음 장에 가서 보시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요압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꿰뚫어보고는 지금 다윗이니까 지금 요압을 이겨내고 있지 그대로 두면은 다윗까지도 다 이렇게 해서 제압하려고 하는 이런 정도의 사람. 그래서 아마사를 죽여버려요. 군대 대장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이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죽을 때가 돼서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솔로몬 편에 서지 아니하고 아도니아 편에 서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삶을 이제 마감을 하는 그런 인물이 요압이에요. 요압이 위험하기 때문에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이제 군대 대장으로 세우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하나임에서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느냐? 시므이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서 뭐라 그래? 용서해달라 그랬잖아요. 이 시므이도 알아둬야 저와 여러분이 열왕기상 공부를 할 때 시므이가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될 때 또 누가 나서냐? 아비새가 나서죠. 뭐 죽여야 되지 않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으니까 오늘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다 해서 시므이를 용서해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19장 31절에서부터 이제 40절 가서 보시면은 31절에서 40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이 다윗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바르실레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다윗이 친절을 다시 베풀어서 이들에게 많은 그러한 그 좋은 것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누가 있냐면 므비보셋이 있단 말이에요. 가다 보니까 므비보셋이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왜 너 나와 함께 가지 않았냐? 그랬더니 시바가 나를 속이고 이 사람은 두 다리를 절기 때문에 그렇죠. 옮겨주자면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고서는 나를 속이고 혼자 이제 도망을 가서 왕에게 나를 음해했습니다. 근데 뭐가 증표예요? 왕이 예루살렘을 떠난 그 이후로 내가 지금까지 수염도 깎지 않고, 그렇죠? 그러고 지금까지 지냈습니다 하고, 므비보셋의 자기의 결백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이 재산을 다 누구에게 주기로 했어요? 누구에게? 시바에게 주기로 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니네 둘이 반씩 나눠라.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을 이제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도 심각한 그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가정에 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들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고난과 고통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오게 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 하나님 제 일이 여기 있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거나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처분하십시오 하고 우리의 결백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긴 기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짧지만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속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